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특별히 3절에서 이제 8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 강의에서도 요새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은사 아니면 이제 선물이라고 하는 걸 주는데 총 선물이 18개 선물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그 18개 선물 가운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난 잠정적인 선물이 있어요. 그게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사도라든지 대언자라든지 기적을 행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방언한다든지 방언을 통역한다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잠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이루어졌던 그와 같은 성령님의 선물이고 그 다음에 11가지 청지기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은 교회가 형성된 이래로 지금까지 앞으로 교회가 존속될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꾸준히 주실 그와 같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장 가서 보시면은 6절에서 8절 가서 보시면 대언하는 것, 사역,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권면하는 것, 그 다음에 주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물은 그 당시에 여기 나와 있는 대언 같은 건 그 당시에 주어졌고 지금은 대언이 없습니다. 대언이 없어요.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언을 제외한 나머지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권면하는 것, 주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은 지금 이 시대까지 꼭 필요한 그런 선물이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선물을 한 사람에게 다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가운데 세 개 근데 또 한 가지는 선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면 그 18가지 중에 그 7가지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나머지 11개가 남아있는데 그 11개 중에 하나는 꼭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선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걸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잘 섬기는 사람인가, 잘 가르치는 사람인가, 잘 권면하는 사람인가, 잘 주는 사람인가, 잘 다스리는 사람인가, 또 아픈 자들, 고난당한 자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을 잘 베푸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선물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매진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선물은 개인을 위한 건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의 선물은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기 위한 거지 성령님의 열매는 본인을 위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열매는 본인을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되는 그게 성령님의 열매요. 그게 성화고 알겠죠? 성령님의 선물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다 남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의 선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본인과 그 가족에게 대단히 불행한 거예요. 아시겠죠? 잘 섬기고 막 잘 가르치고 그러는데 인격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막대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의 선물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많이 나타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불행하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좀 반대가 되면 좋겠어요. 선물은 좀 적더라도 성령님의 열매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를 많이 추구하고 또 성령님의 그 내 선물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을 해서 그래서 교회의 지체들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것이다. 그 6절에서 이제 8절에 나와 있고요. 오늘 9절에서부터 이제 21절, 특별히 9절에서 그 16절은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그 성령님의 영적인 선물을 사람들이 이제 사용할 때 그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그 태도에 대한 내용이 특별히 9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가서 보니까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지금 이렇게 나오면서 이 영적인 선물들을 사용하되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게 사랑이 없으면 선물을 통해서 결과는 많이 나타날 수 있지만 본인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불행한 일이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내 것을 내놓는 게 사랑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을 오늘 집에 가시거든 사랑은 하고 나올 때 거기다 사랑 대신에 내 이름을 한번 넣고 한번 읽어보시면 아 진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내가 이 정도뿐이 안 되는구나. 이게 느껴지면 다행인 거고 나는 다 하고 있네 여기대로. 내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거기에.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정동수는 오래 참고 하고 이렇게 나가면 낯이 뜨거워질 거거든요. 네. 그게 사랑이에요. 남을 위해 내 것을 내놓는 것. 여기에 꾸밈이 없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위선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인데도 제가 이게 보면 보여요. 이건 사랑하는 척 하는 거구나. 이게 보이면 그럼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들 또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으세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털어놓지 하나님께도 위선을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우스운지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꾸민 상태로 하나님 앞에 뭘 내놓으면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꾸밈이 없이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장소가 되어야 되느냐 나의 좋은 것과 나의 아픈 것이 다 공동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꾸밈이 있으면 그럼 그 사람하고 관계가 오래 못 갑니다. 꾸밈이 없게 해라. 사랑하는 척 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기 9절에서 이제 16절은 영적인 선물, 특별히 은사들을 사용할 때 사랑의 순환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그래야 이 선물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2장, 요한일서 3장 이런데 분명하게 이제 지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지금 9절에서 이제 16절에 있는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과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해라. 9절 말씀에 대한 주석이 10절이에요. 그렇죠? 사랑에 꾸밈이 없다는 게 뭐냐?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나는 10년 됐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될 때 내가 여기 10년 됐으니까 내가 여기서 뭔가를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높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먼저 존중해 줄 줄 아는 이와 같은 그 교회가 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 11절 가서 보니까 일을 게을리 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겨라. 여기 일은 뭐 교회 일도 될 수 있고 개인의 일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무슨 일이든 일을 게을리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을 게을리 하는 사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서 12절 가서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놀고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3장 11절에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아주 예수님 믿는 거 아주 기본이에요. 일을 게을리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주어진 일 학생일 땐 공부 맞습니까? 책 읽고 그런 일들 직장에 나가서는 직장하는 그런 그 일들에 대해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우리 남자 형제들에게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일을 해서라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 이게 안 되면 믿음 생활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1차적으로 일단 남자가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먹여 살린 일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둑질만 빼고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건 남자의 몫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 그래야 문제가 이제 풀리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일하지 않거든 빵도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카톨릭이 아니라 기독교가 들어간 그런 국가들이라 근면한 그런 시민들이 됐고, 그래서 거기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거기서 이런 모든 물질적인 번영이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에서 다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브라질하고 미국하고 비교해 보세요. 지하자원이나 모든 게 브라질이 더 좋아요. 못 살아요. 왜 못 살아요? 천주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놀고 먹어요. 안 돼요. 이게. 필리핀 이런 데도 지하자원이니 뭐, 이 자원이 엄청나요. 이게 천주교회가 들어가면 되질 않습니다. 놀고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게 영적인 문제가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이 온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에도 프로테스탄트들이 많은데,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본을 보여야 된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겨라. 주님을 섬기는 것도 뜨거운 가운데 하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미적지근한 건 아마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계시록 3장 16절 19절 가서 보니까 거기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이 미적지근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 하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입에서 뱉어내겠다. 영이 뜨거운 가운데 해라.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열병 있는 사람 이렇게 만져보면 뜨겁죠. 그런 사람처럼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해도 뜨겁게 하라는 겁니다. 뜨겁게. 아시겠죠? 좀 찔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해도 대대하게 하지 말고 좀 뜨겁게 주님의 일을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12절은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해라. 예수님을 섬기면 반드시 박해가 온다는 겁니다. 핍박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 현대교회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풀린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아이고 예수 믿으면 다 좋은 일만 생긴다고 그런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성경 말씀을 다시 보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서 보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 가서 읽어보면 그 당대에 무슨 복을 바꾸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섬기면 박해가 온다. 이럴 때 소망 중에 기도해야 된다. 어떤 소망이냐? 가장 큰 소망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 소망. 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언제라도 예수님 오실 수 있는 그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1967년 이전에는 그 일이 불가능했어요. 1967년도에 이스라엘이 지금의 그 구시가지 예루살렘을 차지하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갖게 됐어요. 이래 지금 뭐 어느 때라도 지금 성전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느 때라도 예수님 오실 때가 어느 때라도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내 몸이 영화롭게 변화될 수 있는 이런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다. 휴거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휴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영화롭게 변하면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는 이와 같은 나라에 가서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해라.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쭉정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체질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체질하려면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환란이 없이는 좋은 성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의 기사를 한번 가셔서 사무엘기상 사무엘기 하를 읽어보세요. 그 다윗이 누린 그런 영화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환란과 고통과 고난, 그 핍박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통해서 나중에 그가 왕이 되고 많은 것을 누린 그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 목사가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 고난과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힘듭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고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철이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가 정말 고난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병도 좀 알아봐야 되고, 아, 이게 좀 있어야 이 성도들의 사정을 좀 이해하고, 아, 좀 같이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고난받고 환난을 당하고 하는 게 이게 꼭 나쁜 건 아니구나. 예. 근데 굳이 내가 잘못해서 당할 필요는 없는데, 예, 우리 삶 속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가운데 여기 가서 보니까, 예, 이런 환난 당하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서 인내가 이제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절박하게 기도한다. 절박하게 여기 기도한다고 하는, 꾸준히 기도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기도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 쉽지 않으냐?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맞지 않습니까? 절박함이 없으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기도를 짜내서 할 필요 없어요. 야, 이거 목사가 또 무슨 얘기를 하나. 여러분, 절박함이 없는데 그냥 앉아서 오늘 30분 안 하면 안 되겠거냐고 율법적인 기도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그럼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 읽든지 경건서적 읽든지 아내하고 나가서 산책을 하세요. 아무 절박함이 없는데 오늘 해야만 되니까 30분 기도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절박함이 있으면 자연히 기도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데 오늘 내가 30분 정해놨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 원치 않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절박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절박한 기도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데 여러분 절박한 기도가 안 나와요?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절박한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13절에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나누어준다. 그럼 나누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의 필요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옆에 있는 성도의 필요가 뭔가, 물질적인 필요인가, 아니면 단순히 같이 있어서 좀 교제 나눠주길 원하는 그런 필요인가. 사람마다 필요가 다 다르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성경 가서 보니까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다가 누구를 대접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했어요. 그렇죠? 또 천사들을 대접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대접하는 사람 중에 천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날개 달리고 오면 다 알아보죠. 예, 그래서 날개 달린 천사 없습니다. 다 성경의 천사는 다 어때요? 젊은 남자로 나타나요. 남자로.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극적인 그런 기적을 보이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누구로? 사람으로. 어떻게? 남자로 나타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 대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 일에 힘쓰는 사람이 성도다. 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예, 우리 인간의 그런 그 본성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성령님의 열매로서, 성령님의 어떠한 그런 선물을 가지고 그리고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해 주시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기, 저도 대단히 어려워요. 이런 일을 하기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 질문하고, 이건 지금 핍박인데 저거는 사실 어느 면에서 핍박이 아니거든요. 목사에게 똑같은 거 오늘 질문하는데 또 다음날 또 누가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러면, 아니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이건 너무 답답하네. 웹사이트에 있는데 이게 그냥 입에서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럼 제 옆에 이제 제 아내가, 아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건데 왜 그러냐,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다. 아, 또 얘기 들어보니까 맞긴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핍박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몰라서 그러니까요. 킹제임스 성경 이단이라고 그러고, 아이고,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나쁘죠, 기분이. 근데 어때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건 말씀대로 우리 교회 나오다가도 못 나오시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분들도 있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항상 축복해서 내보냅니다. 가셔서 잘 하셔라. 좋은 교회 찾으셔서 그래서 좋은 믿음 생활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 잘 믿다가 하여튼 교회만 나가면 이단이 되고, 교회만 나가면 저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곤란해지잖아요. 또 목사가 전화 다 해갖고 저 사람하고 전화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갈라놓고, 이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맞죠? 자, 거기 가서 보니까 15절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정말 앞장서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기뻐하는 자들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우는 거.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뒤에 게 더 쉬워요. 기뻐하는 자들하고 같이 기뻐하는 건 믿는 사람들끼리도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야, 잘 됐대 저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오히려 시기 질투가 생길 수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도, 아이 누구 형제 아들이 이번에 어느 대학에 들어갔대 뭐 이렇게, 그렇죠? 우리 애보다 낫다고 이제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앞에 있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게 어느 면에서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잘 되면 그걸 인해 더 기뻐해주고, 아픔 당하면 그것을 인해 같이 아프고 같이 고통을 나누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16절 가서 보니까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이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목적이 다르면 그럼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하면서 작정한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회원이 되든 아니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든 뭐 어떤 뭘 맡아서 일을 하다가 이게 맞질 않으면 말씀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지 말자 서로. 믿음 때문에 그게 다르면은 그러면 조용히 회원에서 물러나거나 직무에서 물러나거나, 그것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다른 교회 가셔서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하고 섬기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생각이 다르면 그럼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다 100% 생각이 옳은 거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이 모여서 생각하는 모든 게 조금 불완전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관철해서 이걸 하려고 하다 보면 한 사람 때문에 200명, 300명의 고통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참 중요한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해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게 부자와 가난한 자가 교회 안에서 갈리고, 공부 많이 한 사람하고 공부 못한 사람이 이렇게 갈리게 되고, 아파트 50평 사는 사람하고 15평 사는 사람이 갈리고, 자기 주택 가진 사람하고 임대주택 하는 사람 이렇게 갈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교회의 기본이에요. 기본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갈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리고서 이제 박사학위도 받고 뭐 이렇게 했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생선가게하고 그냥 생선 다듬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사다 뭐 대통령이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뭘 많이 배웠다,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유세하려고 하면 그럼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용납을 안 합니다. 그런 거. 어떤 뭐가 많으니까 나를 좀 더 대우해라 뭐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일은. 그래서 특별히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교회 할 때 특별히 목사가 돈 많이 가진 사람 축혀 세우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에 지탄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히 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게 그게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렇죠? 잠언에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기 혼자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주장하는데 이거 보면 편협된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조심하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된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해서 17절부터 21절에는 원수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원수가 생깁니다. 저도 지난 한 20몇 년 동안 성경 사역을 한다고 해서 성경은 이제 번역해서 내고 이러는 가운데 가장 친하던 사람들이 원수로 바뀌어요.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참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도 화도 내고 이게 도대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그러고 한탄도 하고 이제 그러게 되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고 그 다음에 지난 한 20년 동안 저도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일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이게 또 하나님이 딴 사람 통해서 일하게 되면 또 일하게 되겠지.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그런 마음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아,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시겠지. 그건 뭐 내가 그걸 한다고 해야 되나. 난 내 일만 해야 되겠다 하고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는데도 생기는 원수는 괜찮은데 내가 잘못해서 원수 만드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목사가 다 잘못해놓고 나서 그래서 원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게 정직하게 바르게 수행했는데도 원수가 생기는 건 그건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그런 일인데 내가 원수를 만들어 놓으면 가서 내가 처리해야 되고 하나님 보러 기도할 필요 없으면 내가 가서 빨리 처리해야지 잘못했다고 하고 제가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사역하면서 이런 일들이 생길 때 결국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 왜 그런 거 얘기 안 하냐.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모든 게 드러날 때가 있다. 내 진심이 드러날 때가 있고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날 때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만일 하다가 내 게 안 돼서 이 성경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성경이 잘 된다. 그럼 그걸 다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그걸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니까 절대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게 이제 되게 됐습니다. 하여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 근데 처음엔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안 돼요. 막 화도 나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고통당하고 이러는 가운데 단련이 되니까 마음에 그런 같은 평강이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창세기 9장 6절 또 출애굽기 21장 24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원수를 갚으라 그래요. 살인한 자는 그의 생명을 가지고 죽여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죠? 생명은 생명으로 이런 보복의 원리가 또 나와 있고 구약 성경에 또 구약 성경 잠언 20장이나 25장 가서 보시면 보복해서는 안 되는 그런 원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복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보복을 해서는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12장 7절, 17절 가서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온 13장 1절부터 4절 가서 보시면 보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26장 4절에서 5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을까 염려하노라. 그 다음 절에는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상하죠? 네. 앞부분에는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에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그러고 그 다음 절에는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똑같은 잣대로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보복을 해서는 안 될 때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신약성경의 로마서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너 힘으로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12장 7절에 있는 건 너 힘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13장에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세상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을 이룰 테니까 너 힘으로 보복하는 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17절에 있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서 요약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당한 일을 심판하시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1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세워서 부당하게 행하는 자를 치리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사기죄를 졌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법정에 가서 고소당하고 해서 영창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너가 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가서 직접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그랬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하고는 정직하다, 아니스트라고 한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7번 나와요. 누가복음 8장, 사도행전 6장, 뭐 해서 7번 나오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만 정직하다고 하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정직하지 못해요. 킹제임스 성경만 정직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해라. 이게 참 중요한 그와 같은 성도들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18절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가능하다면이 나오니까 불가능한 때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하게 지내는 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만 할 수 있는 한 하라는 겁니다. 맞죠? 왜 그래요? 화평은 쌍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나 혼자 화평하고 싶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화평을 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깨서 화평이 안 이루어지는 건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화평을 깨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성경에서도 원수를 갚아주는 분으로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나오고 특별히 권력자들을 사용해서 원수를 갚아주는 그런 분으로 나오십니다. 좀 이따 이제 13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절에 그러므로 내 원수가 주리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하므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고 똑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을 인용한 거예요. 원수를 미워할지라도 그의 필요는 채워주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원수의 이마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가 그걸 보면은 너무 뜨끈뜨끈하다는 거. 야, 진짜 이거 내가 저렇게 미워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인정을 베푸는 걸 하게 되면 이마가 뜨끈뜨끈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나머지 건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권력을 사용해서 그게 13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능하면 비폭력적으로 긍휼을 가지고 이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해서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앞부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나갑니다. 12장의 요점은 뭐냐 하면 끝부분의 요점은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가능한 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3장은 첫 부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들을 사용해서 원수 갚는 일을 스스로 집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13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를 갚아주시냐. 그 갚아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인간 정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정부는 언제 등장했냐 하면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하나님이 인간 정부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인간 정부를 허락하시면서 나오는 첫째 제도가 뭐냐면 사형 제도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해서 인간 정부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한을 주면서 드디어 인간 정부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관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 가지 기관이 있어요. 제일 먼저 만든 게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정부, 그 다음에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 예.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정부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저 북한의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임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무언가 지금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우리 민족에게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악한 것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지금 저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해라. 이 복종한다는 건 군대 용어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17절, 25절, 32절, 마태복음 22장 21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세상의 모든 통치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세상 통치를 맡길 때도 있고 네로같이 그렇게 잔인한 그런 황제에게도 맡길 때가 있고 아브라함 링컨같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대통령도 생길 수 있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민족사를 가서 볼 때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민주의 이 정부를 세워주시고 그 위에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경제 부흥 일으키게 하고 그 위에 인권 문제가 또 해결이 되면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2절, 3절에 대한 거는 공권력에 대항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글쎄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다가 괜히 경찰만 나타나면 차를 좀 뭐 잘 몰고 가다가도 경찰만 있으면 괜히 스피드를 이렇게 낮추게 되거든요. 이게 다 이래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이 경찰에 대한 대우가 우리나라 같이 이 경찰이 대우 못 받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공권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지 않습니까? 예, 경찰 막 멱살 잡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예, 완전히 지금 나라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공권력에 대항하지 말라고 이 내용은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20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 제국이 세상의 권력자로서 지배하던 때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에 대항하지 말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가서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자 보세요. 사역자 그러니까 목사만 사역자인 줄 알았더니 대통령도 사역자라는 거야. 누구의 사역자야? 그것도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국무총리도 하나님의 사역자고 국회의원도 하나님의 사역자고 심지어 경찰관도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역자는 딴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일로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구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원수 갚는 일, 심판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걸 가지고 공권력에 순종해야 돼요. 예, 그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일, 그건 뭐예요? 선과 악을 구분해서 잘 처리하는 일을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로마서 12장 9절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원수를 갚냐? 정부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하니, 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게 칼을 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용제도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침례자 요한도, 예, 사도 야고보도, 심지어 사도 바울도 정부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나쁜 거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제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형 얘기하면 어떤 제 옆에 있는 교수가 사형 얘기를 하길래, 아, 사형 당연히 해야지. 아니, 목사님이 사형을 하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목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사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다. 사형제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예요. 인간이 정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9장 6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피를 흘린 자는 자기 피로 그걸 갚아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또 출애굽기 21장 23절에 24절에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집행이 안 되면 그 나라에 기강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요? 너는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위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또 잘못 오용하는 데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군인 안 나가는 거예요. 군인 나가면 살인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죽인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는 고의적으로, 남의 생명을 빼앗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내가 군인이 돼서 다른 나라하고 싸워요. 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저 옆에 원수가 적병이 오면. 맞습니까? 근데 그 적병이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싸웠어요. 믿는 사람이 다 나가서 싸울 거 아닙니까? 아, 쏘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땐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경찰, 또 자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방위로 사람을 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쐈다. 그래서 미국엔 다 총이 있는 거예요. 총이 정당방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너는 살인하지 말라 했대. 그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그건 고의로 돈을 빼앗거나 뭘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지, 내가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얼마든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바로 다음에 출애굽기 21장에는 살인하는 자, 유괴해서 납치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부에 사형제도 집행 권한을 주셨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으면 국가의 기강이 안 서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왜 기강이 안 씁니까? 사람을 죽였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지금 기강이 안 서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여도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사형 한 10명 일단 시켜놓으면 기강이 잡힙니다.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사형 집행해야 돼요. 국가에서 다 인권 하는데, 여러분 누굴 죽여요? 순진한 사람, 죄 짓지 않은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의 인권만 중요해요? 죽임당한 사람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고?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돼요. 사용한 사람, 이 죽여야 될 사람은 죽여야, 그래야 이 나라에 기강이 있습니다. 이거 목사가, 아,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너무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련해 놓은 안전장치예요. 예. 여러분, 아무리 국가의 규율이 엄해도 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거 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 때문에 무서워요? 밖에 나가 돌아다니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 그래요? 법을 지키지 어기지 않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법이 무서워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에게 법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시키지 않으면 나라의 기강이 절대 서지 않습니다. 사형을 시켜야 돼요. 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5장 11절에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내가 죽을 일을 했으면 내가 죽어야 마땅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가서 보니까 미개인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에 가서 보니까 28장 1절에서 4절 사도 바울이 일행이 로마로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당한 다음에 멜리데라고 하는 그런 섬에 이제 들어갔어요. 거기 갔다 보니까 누가 있냐면 야만 민족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거두어 분리해 놓으니 열기 속에서 독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그 독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달려있음을 미개한 사람들이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자다. 그럼 뭐예요? 살인했으니까 보복을 받는다. 이게 미개한 사람도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을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원리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진노와 양심 때문에 반드시 복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잘못을 하면 국가가 내리는 진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피하려면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심이 우리를 괴롭게 해요. 제가 안 잡혔어요. 도둑질하거나 뭘 강간하거나 뭐 살인했는데 안 잡혔어요. 양심이 저를 그냥 두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6절에 세금을 바치라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정부가 옳고 그른 일들을 바르게 집행하기 때문에 정부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용제도를 하는 그런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사용을 집행을 안 하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원활히 활동하도록 우리가 받는 것을 일정하게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된다. 시민의 의무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줘라. 그렇죠? 이렇게 돼서 대통령이 나타나고 하면 내가 싫다 해도 그 사람에게 존경을 줘야 돼요. 왜냐? 대통령이 존경받을 자이기 때문에 내가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됐어도 존경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존경받을 자에게 존경을 줘야 되고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잘못 이제 적용을 하면 목사들에게는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 목사들에게 무조건 순종이거든요. 일반 교회에서는 목사에게. 근데 여기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목사에게 존경해야 돼요. 목사에게 존경을 줘야 돼요. 존경할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마치 자기의 그 혼을 위해서 회개보고할 자인 것처럼 목사가 성도들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기 때문에 존경을 줘야 돼요. 그런데 성도 편에서는 존경을 줘야 되는데 목사 편에서 과도하게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목사도 어느 면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런 권력이에요. 교회를 치리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교회를 치리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위에 있는 그런 권력인데 목사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너희는 무조건 내게 복종해라고 강요하는 그런 건 성경에 없는 겁니다. 여기 두란노에서 나온 존 비비어라고 한 사람이 쓴 순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때문에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이 책을 가지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아주 복종을 강요하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브가 불순종해서 그래서 타락이 들어왔고 그 결과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서 이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이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존 비비어가 얘기하는 순종이거든요. 성경에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거지 목사에 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건 목사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사가 불의해도 다윗처럼 참아야 된다? No, 아닙니다. 목사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니들이 관여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모든 목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존 비비어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내가 받아보니까 이 순종의 문제가 다 풀리더라. 이게 아주 완전히 가짜거든요. 신사도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런 갖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존 디비어. 이런 사람들 좋다고 그러고 이 책을 또 누가 출간해요? 두란노에서 출간한단 말이에요. 두란노.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그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게 사울과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아, 그때는 신정 정치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그 죽이면 안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에 직접 대항하는 거기 때문에 시대가 그런 시대에 그 당시에는 또 누구예요? 사울은 자기의 장인이잖아요. 장인을 어떻게 죽입니까? 맞습니까? 이런 걸 고려를 해야지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의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의 목사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니까 성도들은 관여할 바가 아니라 그러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성경 말씀 완전히 오역하고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이라도 내게 복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죠? 선한 목자.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예수님이지. 그렇잖아요. 내게 복종하라고 벌써 이 얘기가 강단에서 선포가 되면 그 목사 생명이 끝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목사 아니에요. 이 안에 서, 이 앞에 서서 내게 복종해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 말에 무조건 100% 쫓아와라. 이거 이야기가 나오면 저건 목사가 아니구나. 수명이 다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혹시 그렇게 나오거든 다 떠나셔도 괜찮아요. 이 교회에. 그럼 왜 그래요? 예수님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요. 목자의 심정이지. 목자가 양의 피를 빼서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허덕준 어르신이 그러더라. 이 목사들이 양의 피를 빼서 먹으려고 그런다고. 예. 이 어르신이 그러더라.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종을 언급하면서 섬겨라고 하는 그런 목사는 이미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예. 고린도후서 1장 24절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건 목사의 그 심정은 24절에 우린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예,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장 6절에서 7절, 8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목사다,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느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눠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이런데 어떻게 양의 피를 뽑아먹습니까? 목사가.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이 양을 억누르고 성도들 억누르면 빨리 도망쳐 나와야 돼. 별 수 없어요. 그래서 배우자 선택, 직장 선택, 이사 가는 거, 자녀 교육까지 목사가 간섭한다. 그럼 그 교회 빨리 떠나야 돼요. 목사에게 그런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목사에게. 네, 그래서 목사의 불의와 그 불법에 대해서는 권징의 원칙,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형제가 잘못하거든 가서 직접 얘기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더 데리고 와서 얘기하고 또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전체에게 얘기해서 처리하라 그랬죠. 목사의 잘못도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잘못하면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하고 아니면 또 집사님 와서 얘기하고 그래도 목사가 안 들으면 교회가 얘기하고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게 안 되니까 악한 목사들이 세상에 자꾸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부분의 경우 지도자들을 책망하지 양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좋은 목자, 정말 양들을 위해서 자기 혼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목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